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인간형 로봇 경쟁에서 어느 국가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보통은 실리콘밸리의 그 매끈한 연구실이나 아니면 일론 머스크를 떠올리시겠죠?
맞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옵티머스 시제품 옆에서 막 호언장담하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그런데 시간을 2025년 10월로 돌려서 저기 중국 동부 장쑤성의 한 거대한 공장 바닥으로 가보면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집니다.
아, 그 테슬라 심사단 방문 사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곳에 미국의 테슬라가 보낸 심사단이 파견되어 있었어요. 헝리유압이랑 사마지콩이라는 부품 공장의 생산 라인을 진짜 매의 눈으로 살피고 있었죠.
목적은 확실했죠. 일론 머스크가 약속했던 미국산 테슬라 옵티머스 100만 대, 그 몸통을 구성할 부품을 찾는 거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마주한 물류장부의 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차 100만 대의 옵티머스에 들어갈 부품의 약 70%가 이미 중국산이라는 사실이었죠.
이게 참 실리콘밸리가 혁신의 청사진을 그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혁신을 만질 수 있는 금속이랑 플라스틱으로 빚어내는 곳은 결국 공장이거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봇을 그냥 인공지능의 연장선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로봇은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는 거대한 하드웨어 덩어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파헤쳐볼 이 심층 분석의 핵심은 단순히 와, 신기한 로봇 기술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저희가 확보한 2025년부터 2026년 사이에 방대한 문헌들을 종합해보면요. 이건 완제품 시장, 하드웨어 공급망, AI 반도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주도의 표준화 전쟁까지 싹다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게 진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의 작동 원리에 가깝죠.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이 시장의 판도가 여전히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믿으셨다면, 오늘 저희가 짚어드릴 구체적인 숫자들이 그 환상을 완전히 깨트려 드릴 겁니다.
숫자는 때로 가장 차갑고 정확한 현실을 보여주니까요. 시장조사기관 옴디아가 2026년 1월에 발표한 출하량 보고서가 있는데요.
아, 저 그거 봤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쵸. 2025년 한해 동안 글로벌 인간형 로봇 출하량 1위부터 6위까지가 전부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제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아지봇이라는 기업은 5,168대를 팔아치우면서 시장 점유율 39%로 1위를 차지했어요.
설립된 지 3년도 안된 회사가 2026년 3월에 1만 대 생산 라인을 돌파해 버렸죠.
유니틸이라는 회사는 한술 더 뜹니다. 자기들이 순수 두발 보행 로봇 기준으로는 5,500대를 팔았으니까 우리가 진짜 1위다. 막 이러면서 반박에 나섰잖아요.
심지어 이 유니트리는 2025년 매출 약 2억 5천만 달러로 흑자까지 기록했습니다. 상하이 과창판 상장도 73일 만에 초고속으로 통과했고요.
그런데 반면에 테슬라나 피규어 AI 같은 그잘 나가는 미국산 로봇들의 판매량은 각각 150대 안팎에 불과했단 말이죠.
150대와 1만 대. 와, 이건 단순히 판매량의 차이가 아닙니다.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다르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건 가격입니다. 유니트리의 초저가 모델인 지원 로봇 가격이 하나로 약 1,800만 원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제 말이요. 인간형 로봇이 소형 자동차 한대 값도 안 된다는 건데, 이거 모터랑 배터리, 프레임 원가만 따져도 이 가격이 나올 수 있습니까?
사실 정상적인 계산으로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공장에서 쇠 깎고 집 나르는 로봇들인가요? 아니면 그냥 대형 연구실에 장식용으로 팔리는 비싼 장난감인가요?
아주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압도적인 숫자가 숨기고 있는 환상이거든요.
환상이요? 어떤 환상이죠?
유니트리가 상장하면서 제출한 투자 설명서를 딥다이브 해보면 봉합되지 않은 균열이 딱 드러납니다. 그들이 올린 매출의 73.6%가 실제 산업 현장이 아니었어요.
아, 그럼 어디서 팔린 건가요?
연구 및 교육용에서 나왔습니다. 즉, 자동차 조립 라인에서 진짜 나사를 조이는 게 아니라 대학 연구실에서 학생들이 알고리즘을 테스트하는 용도였다는 거죠.
아니면 뭐 기업 로비에서 방문객들한테 손인사하는 그런 용도요?
맞습니다. 딱 그런 용도로 쓰였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1만 대를 찍어냈다는 게곧 인간 노동자 1만 명을 대체했다는 뜻은 전혀 아니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현장 투입의 현실을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또 있는데요. 중국산 로봇 중에 자동차 공장 조립 라인 문을 가장 먼저 열었다고 평가받는 우비테크를 보죠.
네, 지커나 니오 같은 전기차 공장에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투입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에 우비테크 경영진이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현재 이 로봇들의 작업 효율이 훈련된 인간 노동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요.
사람 효율의 절반이다? 이 말은 양산체제나 가격 파괴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실제 노동력을 대체한다는 본질적인 가치 증명에서는 아직 허덕이고 있다는 거네요.
아주 냉정한 현실이죠. 하지만 당신이 이 시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인간 효율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1,800만 원짜리 로봇이 수천 대, 수만 대씩 시장에 깔리기 시작했다는 그 물리적 현상 자체입니다.
아, 퀄리티를 떠나서 물량 자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은 대체 어떻게 저렇게 압도적으로 싸게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로봇의 몸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공급망 이다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하늘에서 갑자기 1,800만 원짜리 로봇이 뚝 떨어졌을 리는 없으니까요.
당연하죠. 기존 산업용 로봇 생태계가 바로 그 비밀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에스툰이나 시아순 같은 전통 산업용 로봇 강자들이 2025년에만 무려 77만 대가 넘는 공장용 로봇을 찍어냈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물량이 이미 부품 단가를 바닥까지 완전히 후려쳐 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초저가 인간형 로봇 양산이 가능해진 거죠.
부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로봇 부품 중에서도 핵심은 단연 감속기잖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아주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감속기는 로봇의 힘줄과 관절 역할을 합니다.
힘줄이요?
네, 전기 모터는 기본적으로 아주 빠르게 도는 대신 힘이 약하거든요. 이 모터의 빠르고 약한 회전을 느리지만 무거운 강철을 들어올릴 수 있는 엄청난 토크, 그러니까 회전력으로 변환해주는 장치가 바로 감속기입니다.
저 진짜 테슬라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하모닉 감속기 가격 차이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가격 차이가 엄청나죠.
네, 기존 강자인 일본산 하모닉 드라이브 제품이 개당 1,100위안인데 중국산인 녹적 케파 리더 드라이브 제품은 600위안이에요. 거의 반값에 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이죠.
이 정도면 뭐 중국의 하드웨어 굴기는 사실상 완성된 거 아닙니까?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밀 공정의 세계로 돋보기를 들이대면 여전히 넘지 못한 거대한 벽이 존재합니다.
거대한 벽이요?
네. 하모닉 감속기보다 훨씬 무거운 하중을 견디면서도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수년간 유지해야 하는 RV 감속기 분야가 있거든요. 여긴 여전히 일본산 나보테스코가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아, 내구성이나 초정밀도에서는 아직 일본산을 못 따라가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 가장 뼈아프게 겪고 있는 진짜 하드웨어 병목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바로 행성 롤러스크류입니다.
행성 롤러스크류. 와, 이름부터가 벌써 엄청 복잡한데 이게 로봇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길래 병목이 되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으로 치면 무릎이나 팔꿈치를 굽히고 펴게 만드는 핵심 부품입니다. 모터가 빙글빙글 도는 회전 운동을 앞뒤로 밀고 당기는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장치죠.
아, 걷거나 뛸 때 꼭 필요한 거네요.
네, 로봇이 걷고 뛰고 계단을 오르려면 이 스크류가 엄청난 압력을 견디면서도 진짜 한치의 오차 없이 움직여야 하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이 스크류 분야에서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고작 19%에 불과하더라고요. 하라니 설계도가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것만큼은 카피를 못하는 거죠? 중국 웬만한 건 다 카피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설계도를 복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사산을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깎아내야 하는데요.
엄청 미세하네요.
일단 그런 고정밀 연삭 장비 자체가 유럽이나 일본에서 수입해야 하는 통제 품목입니다. 장비 구하는 것부터가 일이죠.
장비가 없어서 못 만든다.
그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장인의 손 감각입니다. 금속의 온도 변화, 깎이는 소리, 미세한 진동을 느끼면서 수만 번 쇠를 다루어 본 그 공정 지식 있잖아요. 이건 단기간에 자본 들이부어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양품률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야,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발생하네요. 그렇게 몸통 관절 깎는 데는 애를 먹고 있으면서 막상 손끝 기술, 이른바 덱스터러스 핸드 분야에서는 완전히 딴판이잖아요.
네, 인시로봇이라는 중국 회사가 있죠. 2025년에만 1만 대의 로봇 손을 출하했습니다.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미국산, 한국산, 일본산 인형 로봇 스타트업들이 자기들 손을 직접 개발하려다가 돈이랑 시간이 더 못 깨지니까 결국 포기하고 이 중국산 손을 통째로 사다 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마치 컴퓨터에 USB 마우스 끼우듯이 그냥 표준 부품으로 끼워 쓰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무릎 관절 스크류 하나 깎는 감각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동시에 전 세계 최첨단 로봇들한테 손을 납품하고 있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그것이 바로 글로벌 공급망의 모순이고 압도적인 비용 우위가 만들어낸 비이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이 행성 롤러 스크류 같은 부품의 한계를 그냥 손 놓고 바라보지만은 않아요.
그럼 대안이 있나요?
당신이 주목해야 할 2026년 이후의 흐름이 바로 이겁니다.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의 결함을 메우려는 시도죠.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메운다?
네. 부품이 덜 정밀해서 발생하는 미세한 오차나 덜컹거림을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신경망 제어를 통해서 보정해버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잠깐만요. 그 말은 하드웨어가 80점짜리라도 120점짜리 인공지능 두뇌로 커버하겠다. 뭐 이런 뜻 있나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인 반도체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로봇을 통제하는 대뇌, 즉 AI 칩셋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미국의 강력한 제재 때문에 중국은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을 살 수가 없잖아요.
아니 뇌가 없는데 어떻게 120점짜리 인공지능을 돌립니까?
여기서 반도체 시장에 진짜 기묘한 역설이 등장합니다.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중국 내부에 거대한 칩셋 자립의 호황을 만들어냈거든요.
제재가 호황을 만들었다고요?
네. 2025년 가을에 화웨이가 4년치 AI 칩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승등 950PR 같은 모델을 내놓았죠. 성능은 솔직히 엔비디아 H100의 80%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걸 압도적으로 싼 가격과 물량으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아, 80% 성능이라도 싸게 많이 푼다.
그런데 저는 화웨이보다 캠브리콘이라는 회사의 자료를 보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캠브리콘 실적 보셨군요.
네. 만년 적자이던 이 회사가 2025년에 매출이 무려 453%나 뛰면서 흑자로 돌아섰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칩을 위탁 생산하는 SMIC의 7나노 공정 수율이 고작 20%대라는 겁니다.
수율 20%면 정말 치명적이죠.
제 말이요. 수율이 20%라는 건 반도체 웨이퍼에서 칩 10개를 찍어내면 8개는 불량품이라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뜻이잖아요. 아니 이런 막대한 비용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체 생산을 밀어붙이는 게 과연 사업적으로 말이 됩니까?
당신이 시장 논리로만 접근한다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경제성 없는 생산이죠. 하지만 그 비효율을 정당화시키는 거대한 배우가 있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큰 그림이요?
바로 국가 주도의 인프라 사업입니다. 중국 정부가 향후 5년간 약 2조 위안, 한화로 무려 295조 원을 들여서 전국에 AI 데이터 센터망을 깔고 있거든요.
295조 원이요? 와.
이 거대한 국책 사업에 아주 강력한 조항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새로 짓는 인프라의 80% 이상을 무조건 화웨이나 캠브리콘 같은 자국산 칩으로 채울 것.
아. 그러니까 시장에서 고객들한테 품질로 선택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수율이 엉망인 80점짜리 칩이라도 국가가 무조건 사주겠다고 수백조 원짜리 지갑을 열어놓은 거군요.
맞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엔비디아라는 절대강자가 사라진 자리에 국가가 강제로 확실한 수요처를 만들어준 셈이죠. 경제성이나 수율의 비효율 같은 건 국가 자본이라는 거대한 이불로 그냥 덮어버린 겁니다. 정치적 생산인 셈이죠.
이야... 머리 아픈 하드웨어 칩셋 이야기를 넘어서 이 뇌를 채우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로 시선을 옮겨보면 더 섬뜩한 전략이 보입니다.
클라우드 쪽 말씀이시군요.
네.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빅테크들이 Q&A 로봇 수잇 같은 로봇용 AI 모델, 이른바 로봇의 영원이라 불리는 OS를 오픈소스로 거의 공짜로 배포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시장파이 키우려는 착한 기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의도를 발견하셨나요?
보통 텍스트나 이미지는 인터넷에서 그냥 크롤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로봇이 계란을 깨지 않고 쥘 때 필요한 압력이나 넘어져도 균형을 잡는 중력에 대한 감각 같은 그런 물리적 데이터는 인터넷에 없잖아요.
그렇죠. 현실 세계에서 직접 부딪히며 수집해야 하죠.
결국 알리바바가 노리는 건 그겁니다. 자신들이 직접 하드웨어를 만드는 진흙탕 싸움에는 뛰어들지 않으면서 영세한 150여 개의 로봇 제조사들이 자기들의 꽁따 두뇌를 쓰게 만드는 거죠. 기가 막힌 전략이죠.
그래서 전 세계 공장과 집에서 수집되는 그 방대한 실세계의 물리 데이터를 알리바바 서버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려는 거 아닙니까? 락인 효과를 노리고요.
완벽한 분석입니다. 하드웨어를 한계 비용까지 낮춰서 생산하는 수백 개의 로봇 스타트업들, 그리고 그들에게 80점짜리지만 어떻게든 자립형 칩을 공급하는 화웨이, 마지막으로 그 모든 물리적 데이터를 독식하면서 생태계를 지배하려는 알리바바와 텐센트.
완전 분업이네요.
네, 이 철저한 분업과 수직 통합 시스템은 기업 개개인의 영향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난맥상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휘하고 규격화하는 진짜 컨트롤타워가 따로 있습니다.
아, 오늘 심층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퍼즐이군요. 바로 국가와 표준화에 대한 이야기. 저는 공업정보화부, 즉 MIIT의 주도하에 경쟁사인 유니트리와 아지봇의 대표들이 나란히 앉아있었던 자료를 보고 진짜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2026년판 인간형 로봇 구현지능 표준 체계를 만들 때였죠.
네, 시장에서는 단돈 10만 원이라도 싸게 팔려고 서로 목을 겨누며 치킨게임을 벌이는 라이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정부가 마련한 회의실에서는 같은 위원의 명찰을 달고 로봇의 관절 규격부터 운영체제 통신 언어까지 싹 다 하나로 통일하고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청취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애플의 팀쿡이랑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워싱턴에 한 방에 가둬놓고 자 내년부터 아이폰과 갤럭시의 부품 규격, 배터리 크기, 운영체제까지 전부 똑같이 통일해서 호환되게 만들어라 라고 지시했다면 어떻겠습니까?
민간 시장 중심의 서방 세계에서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폭동이 났겠죠?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중국 정부는 이렇게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표준화에 목을 매는 것일까요? 단순히 부품 호환해서 원가 더 낮추려는 게 다일까요?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아닙니다. 이건 과거 4G, 5G 통신 시장에서 화웨이가 전 세계를 상대로 썼던 사실상 표준, 디팩토 스탠다드 전략의 진화된 버전입니다.
사실상 표준 전략이라? 그러니까 시장에 너무 많이 깔려 있어서 그게 공식 표준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거군요.
빙고입니다. 중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 안에서 140곳이 넘는 로봇 기업들이 한날 한시에 똑같은 규격과 통신 언어로 로봇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량이 엄청나겠네요.
그리고 베이징에서는 천공, 상하이에서는 청룡이라는 거대한 오픈소스 플랫폼을 국가주도로 확 풀어버립니다. 뼈대 설계도랑 수백만 시간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공짜로 나눠주면서 전 세계 스타트업들을 자기들의 표준 생태계로 편입시키는 거죠.
그렇게 거대한 질량이 형성되면 나중에는 유럽이나 미국의 부품사들조차 결국 생존을 위해 중국산 표준에 맞춰서 부품을 깎아야 하는 상황이 오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돈의 규모도 상상을 초월하죠.
맞아요. 국가 인공지능 산업투자기금이 600억 위안, 하나로 무려 11조 원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게다가 지방정부들이 보조금을 미끼로 민간자본까지 쌍끌이 하고 있고요.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 펀드가 운영하는 프로스페리티 세븐 벤처스 같은 막대한 오일머니까지 이 생태계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와, 진짜 돈잔치네요.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가장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규범의 무기화입니다.
규범의 무기화요?
네. MIT가 발표한 2026년판 표준 체계에는 나사나 배터리 규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안전과 윤리에 관한 규범이 아주 촘촘하게 박혀 있죠. 당신이 만약 중국의 정책 위반자라면 왜 이런 윤리 표준을 굳이 미리 만들었을까요?
혹시 방어막 같은 건가요? 훗날 미국이나 유럽이 서방의 안보를 핑계로 중국산 로봇은 보안이 취약해, 윤리적으로 위험해 이러면서 제재를 가하려고 할 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미 이렇게 철저한 글로벌 안전표준 가이드라인을 세웠고 투명하게 지키고 있다 라고 반박하기 위한 그런 거대하고 정교한 알리바이?
그 추론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이미 있습니다. 2025년 5월에 벌어진 사건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아, 그 미국 의회 서한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당시 미국 의회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그 유니트리라는 회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군수기업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국방장관 등에게 발송했습니다. 무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전원이 서명했죠.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제기한 우려는 상당히 구체적이더라고요. 유니트리의 사족보행 로봇이 인민해방군 훈련에 투입돼서 화기를 장착 취약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이 로봇들이 미국의 산업 현장이나 일상 공간에 쫙 깔리게 될 경우 통신망에 접근해서 언제든 거대한 감시 네트워크로 돌변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묘한 지정학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는 국방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지목된 바로 그 유니티리가 정확히 같은 시기 상하이 자본시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점이죠.
아까 말씀하신 상하이 과창판 상장 심사 말이죠. 단 73일 만에 초고속으로 총괄했다는?
맞습니다. 한화로 약 8천억 원이 넘는 6억 달러의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려 하고 있었어요.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 방송에서 특정 국가의 정치적 입장이 옳다거나 그르다고 판단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짚어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현상 그 자체입니다.
똑같은 나사와 모터로 이루어진 동일한 기계를 두고 벌어지는 일이죠.
네, 한 세계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감시장치로 정의해서 퇴출하려 하고 다른 세계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기술의 총화로 정의해서 막대한 자본을 수혈하는 이 극명한 지정학적 모순 말입니다.
이 모순이야말로 현재 글로벌 로봇 산업이 단순한 기술 발전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서 가장 날카롭고 복잡한 패권 경쟁이 한복판에 놓여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증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던 방대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쫙 모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출하량 1만 대와 150대라는 숫자의 함정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로봇의 스크류 하나 제대로 깎지 못하는 허드웨어 병목의 아이러니도 살펴봤죠.
20%의 처참한 수율에도 칩셋 생산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국가의 집념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공짜 클라우드로 전 세계 물리 데이터를 집어삼키려는 빅테크, 마지막으로 경쟁사들을 강제로 한 방에 모아 통일된 규격을 짜내는 거대한 표준화 전쟁까지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길고 복잡한 여정이 결국 당신 그리고 우리 청취자들에게 던지는 단 하나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진실은 하나입니다. 중국은 지금 누군가의 설계도를 우연히 잘 베꼈거나 아니면 유능한 천재 CEO 한 명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기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중앙정부, 대학, 국책연구소, 벤처캐피털, 그리고 거대한 내수시장이라는 수백 개의 톱니바퀴가 완벽한 계산하에 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국가 자본주의 시스템 그 자체를 가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방 세계의 개델 기업들이 이 거대한 시스템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점점 더 상상하기 어려워지네요.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로봇이 공중제비를 돌거나 바리스타처럼 커피 내리는 짧은 영상을 보면서 와 신기하다 이러고 있을 때 바다 건너편에서는 세계의 물리적 표준 자체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시스템이 이미 풀가동되고 있었던 겁니다.
현실은 유튜브 쇼츠보다 훨씬 무겁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죠.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심층 분석을 마치면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나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국경을 초월한 연구자들의 공유 그리고 오픈소스 생태계를 통해서 진짜 눈부시게 성장해 왔습니다.
인터넷의 기본 정신이었죠.
하지만 만약 정말로 다리와 팔이 달린 이 거대한 인간형 로봇이 향후 전투기나 첨단 반도체처럼 최고 등급의 국가 안보 자산으로 완전히 분류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네요.
아마도 머지않은 미래의 우리는 운영체제부터 관절의 나사 하나까지 철저하게 미국산 규격으로 암호화되고 통일된 로봇 생태계와 완벽히 독립된 중국산 규격으로 굴러가는 로봇 생태계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채 마주보는 그런 두 개의 쪼개진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건 아닐까요?
상호호환이 전혀 안 되는 두 세계의 탄생이군요.
네. 2025년 장수성의 공장 바닥을 걷던 테슬라 심사단이 마주했던 70%가 중국산으로 채워져 있던 그 부품의 바다. 어쩌면 그 장면은 글로벌 공급망이 두 개의 세계로 완전히 찢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위태롭게 뒤섞여 있던 찰나의 풍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되겠네요.
오늘 저희가 펼쳐드린 이 거대한 변화의 지도가 당신의 세상을 읽는 새로운 해상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스스로 어떻게 그려나갈지는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